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1번 메시지 믿음으로 삶.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놀라운 책은 없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교리의 책이 아니라 역사의 책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역사가 아니라 매우 거룩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어떤 것을 말해주기 위해 고대의 성도들의 몇몇 전기를 사용합니다. 거룩한 계시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생활과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체험 안에 있는 거룩한 계시를 보기로 합시다. 믿음으로 삶. 지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의 체험의 세 방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방면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면인 아브라함의 방면의 첫째 단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메시지에서 이 점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체험의 둘째 단계인 믿음으로 삶, 믿음으로 생활함을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믿음에 의한 생활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안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밖의 생활, 곧 부르심 받은 자의 일상생활과 일상적인 행함을 의미합니다. 이 일상적인 행함은 보는 것에 의하지 않고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정기 전체가 씨입니다. 그것은 교리의 씨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씨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자라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의 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아브라함은 생명의 체험상 하나입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참된 아버지입니다. 그의 전기를 읽을 때 우리는 또한 자신의 전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장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하며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할 단계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단계는 부르심 받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강하게 아멘,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절도 있게 응답하지 않고 진흙탕 속에서 머뭇거리며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그의 응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원칙적으로 씨는 작은 규모이고 자람은 큰 규모이며 추수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롯을 데려갔음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롯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만일 씨인 아브라함이 한 명의 롯을 데려갔다면 우리는 많은 롯을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이 10명 이상의 롯을 데려갔을까 두렵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포함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진흙탕 속에서 머뭇거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붙잡혔습니다.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장소인 모레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심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을 인치는 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응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젊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머뭇거리는가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그들은 온전히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인도하는 형제들은 결코 형제 자매들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어떤 형제에 대해 소망이 없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 소망이 넘친다고 말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당신은 모든 사람이 모래에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힘 하나님의 나타나심. 모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으며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을 부르심에 대한 인침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인침은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 곧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인침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읽을 때 당신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인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성을 건축했으며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높은 탑을 세웠음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에서의 인류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인류의 길에 대한 반간증이었으며 바벨에서 온전히 발전된 길에 대한 반간증이었습니다. 메시지 36에서 보았듯이 바벨에는 사람이 건축한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로 건축되지 않고 사람이 만든 벽돌로 건축되었습니다. 그 벽돌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땅속의 요소를 죽임으로써 제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받은 자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성도 없었고 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을 인치신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고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은 교리나 종교나 전통이 아니라 전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을 인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모든 인류와 절대적으로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그를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세대에 대한 반간증으로서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바벨탑에 대한 반간증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이제 우리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체험했는가를 살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며 의미 없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한 사람인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장소에 대한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그는 거기에서 강을 건너서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긴 여행 중에 그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손에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의 지도는 산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택한 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방향이었고 지도였습니다. 그는 모래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모래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나타나심 후에 모든 나타나심들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그분이 시작하셨고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그 후에 나타나심들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모레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그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한 아브라함의 생활이었습니다.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형제였습니다. 비록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롯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두고 홀로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다시 나타나심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의 형제인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심 또한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생활을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보는 것과 반대됩니다. 만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은 보는 것에 의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바벨에서 뿌려진 인간 생활의 추수입니다. 씨는 바벨에서 뿌려졌고 오늘날의 세상은 그 씨의 엄청난 수확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위해 큰 성들을 건축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높은 탑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봅시다. 의미, 제단, 첫 번째 제단. 아브라함이 모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으며 그 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어떠함과 소유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애들아, 나를 위해 일을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내가 너의 모든 어떠함과 소유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제단에 올려놓기를 원한다. 이것이 참된 교통이며 참된 경배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참된 경배는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소유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시간과 생활을 낭비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신은 미쳤습니까? 왜 당신은 제단과 같은 비천한 것을 쌓고 모든 것을 그 위에 놓고 태웁니까? 이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부르심 받은 우리의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친척들은 우리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너무 자주 집회에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나 집회에 참석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작은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왜 당신들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두 번씩 거기에 가며 심지어 어떤 때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도 갑니까? 당신들은 미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는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제단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제단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제단에 놓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습니다. 당신의 체험을 볼 때 당신이 부르심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으며 당신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떠함과 나의 모든 소유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내가 하려는 모든 일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던 오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나와서 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체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미쳤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으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분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날 길에서 주님께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 나는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에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날 오후에 길을 걸으며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날 너는 오 하나님,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나는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미 서명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 말하는 것은 참되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느낌이 얼마나 달콤하고 친밀한지를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자신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며칠 후에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아마 너는 그날 내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참된 체험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르심 받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르심 받은 자인 한 나는 당신에게 이런 체험이 있을 것이라는 온전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다시 나타나셨으며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 당신은 미쳐서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다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약속한 것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할 때 그 의미가 분명치 않았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말한 짧은 한마디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말로 묶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르신 분이고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미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할 동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미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주여,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얻으소서 주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소서. 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그 후 나는 깨어나서 이것이 포함하는 것들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초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헌신하도록 돕고자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나는 헌신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 가르침은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가르침에 의해 그들을 헌신하도록 도울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헌신하도록 동기를 주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오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라거나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주님께 드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면 그 어느 것도 그들을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당신의 모든 어떠함과 소유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제단. 모래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은 후 아브라함은 그 땅을 통과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작은 지점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광활한 땅을 주셨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의 중간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은 서쪽에 있었고 아이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아이는 베어더미를 뜻합니다. 베델과 아이는 서로 맞서 있습니다. 이 맞섬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부르심 받은 자의 눈으로 볼 때 오직 하나님의 집만이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페어더미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원칙은 동일합니다. 한면에서 우리에게는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페어더미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페어더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눈으로 볼 때 교회 생활 외의 모든 것은 페어더미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받은 자들은 세상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고상하고 선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베어더미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래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교회 생활과 베어더미 사이에서 헌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집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베어더미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베어더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 제단.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세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므레는 강함을 뜻하고 헤브론은 교제, 친교, 우정을 뜻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러 오신 것은 그가 마므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방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그와 함께 머무셨으며 그와 함께 음식을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8장에서 더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모래는 좋은 땅이었고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도 좋았지만 아브라함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위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위해 머문 곳은 헤브론의 마므레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며 가끔 생기는 일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당신은 주님께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았지만 그 후로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2년 전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할지 모르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모래의 체험이 있지만 마모레의 체험은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생애의 대부분을 주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할 수 있었던 헤브론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세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소한 세 개의 제단, 모레에서의 첫 번째 제단,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의 두 번째 제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서의 세 번째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서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헤브론에 있는 세 번째 제단의 체험입니다. 표현, 장막.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했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제단을 쌓은 후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습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먼저 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했음을 뜻합니다.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주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생활을 돌보았습니다. 장막은 아브라함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활을 먼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함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간증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하는 간증을 시작한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제단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의 시작인 반면에 장막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그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성막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의 장막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하나님의 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교통의 장소에서 그 후 아브라함은 교통을 의미하는 헤브론으로 그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의 장막은 우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이었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위해 헤브론의 마므레에 있는 그의 장막에 오신 것에 의해 강하게 증명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침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과 왕래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장소를 얻으셨습니다. 그의 장막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인 우리 모두는 장막을 쳐야 합니다. 한면으로 그런 장막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다른 면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모셔오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통 장소입니다. 장막을 작은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으며 성막 앞에서 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장막 곧 성막과 함께 제단을 봅니다. 그 성막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또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그와 함께 머물기 위해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그가 제사장의 기능을 다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제물을 드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잔치할 때 대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장막의 속부분은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막이 그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제사장들의 거처로 지은 성막의 예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여기에서 우리는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제사장을 봅니다. 이 장막 옆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믿음으로 체류함. 아브라함의 역사가 당신의 역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인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장막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큰 성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큰 성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회사를 보라. 나의 교육 수준과 학식을 보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보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지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장막이 없고 바벨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모두 큰 바벨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상류층인가 하류층인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장막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지속되는 것이 없다는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행과 회사와 모든 성취들이 임시적이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장막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환경 안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 박사님, 나는 박사님이 가진 것만큼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내게는 당신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 영원시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장막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립니다. 내 주변 환경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장막입니다. 이것이 박사님의 눈에는 가치 없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막을 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소유한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표시와 선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장막을 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으며 더 나은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국에서 믿음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기초 있는 성을 바라며 기다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기초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합니다. 기초 있는 성은 의심할 것 없이 견고한 기초가 놓인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기초 있는 장막 안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기초 있는 성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믿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의 장막 안에 살고 있으며 교회 생활의 최종 완성이며 기초 있는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음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 안의 삶, 아브라함의 장막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 성막이 될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그 장막 안에 살 때 그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장막 안에 사는 동안 그는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성막인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임시적인 장막을 대체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의 씨였습니다. 이 씨는 그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으로 자랐으며 그 추수는 하나님과 사람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 안에 그런 씨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장막에 살며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사는 영원한 성막에 있게 될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전적으로 더 나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와 기초 있는 다른 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더 나은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며 기초 있는 성은 하나님과 부르심받은 모든 자들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한 명뿐이었지만 지금은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의 수확입니다. 믿음에 의한 아브라함의 생활은 현재 우리 중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있으며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제단이 있고 참된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장래의 새 예루살렘의 그림입니다. 성경은 장막으로 끝납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주 안에서 최종적인 장막이요 최종적인 성막입니다. 아마 어느 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것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의 장막에서 우리가 함께 잔치한 것을 기억하느냐? 너의 장막은 이 영원한 성막의 축소판이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씨였습니다. 그 씨의 성장은 출애굽기에 있고 그 수확은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브라함의 장막과 최종적인 장막인 새 예루살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나의 장막에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장막에 옵니다.